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이거를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마더 처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로 쏠리고 몰립니다. 기득권자들, 사두개파 제사장 사람들이 이게 큰 위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밤에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내놓았습니다. 다음 날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거를 모르는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그들을 옥에서 데리고 나오려 했는데 그들이 옥에서 사라졌다는 보고를 들었고, 오히려 사도들은 그 시간에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전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연행해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잖아요. 만약에 이런 분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뜨는 정도가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기절해야 마땅합니다. 기절에 나자빠져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의연했고 당당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던 그들이 그 권세자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의 변화 배후에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였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몸소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전날 밤에는 예수의 열두 제자들이 모두 사두개인들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너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어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서 주의 제자들을 모두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이런 기적도 체험하였으니 얼마나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목소리 높여서 외쳤는데 그 외침은 설교였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선포적인 설교, 이거를 캐리그마적 설교라 그럽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캐리그마 선포적인 설교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주제였습니다. 30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열두 제자들은 하나같이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린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조상들이 섬겨온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겨온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사도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또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예수께서 확실하게도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다, 죽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께서 죽었던 그 몸으로 장사되었던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심한 고통 때문에 잠시 기절했다가 차가운 무덤 바닥에 몸이 닿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어난 것 아닙니다. 요거는 그때 대제사장들과 대적자들이 만들어낸 소문입니다. 소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누가요?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무리들이 말입니다. 이걸 뭐 기절설이라 부르고 이들 도둑설이라 부르고 막 여러 가지 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팩트. 살아나셨어요. 예수의 적대 세력들이 예수의 부활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썰입니다. 많은 분들이 태양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저 태양을 향해 쏘면 저거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춰요. 저거는 할 수 있어요. 태양이 물에 비칠 때 그 화살 쏘면 태양 그림자, 태양의 모습이 잠시 물결 때문에 사라집니다. 요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결이 잠잠해지면 다시 태양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팩트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 밖의 세계가 그렇게 부인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운명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인 말쿠스에게 확인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병정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의 죽음이 확인되었을 때 시체를 무덤에 안치할 것을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허락을 합니다. 확실하게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했습니다. 죽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십자가 위에 끊어졌고 시신은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사도들이 선포한 설교의 핵심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강단 위에 선포되는 선포적인 설교의 핵심입니다. 둘째로 사도들은 다시 살리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31절 말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높이셨는데 어떻게 높이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았습니다. 우선 뒤에 나오는 구주라 번역된 이 낱말의 의미는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구주 같은 말입니다. 이 주라는 말과는 달라요. 주는 the Lord고 구원자, 구주라는 것은 Savior란 뜻입니다. Deliverer, 구원하는 분.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주와 구원자가 되시면 영적인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영적인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이라는 멸망을 당하여야 하는데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는 구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임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낱말은 두 개의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처음이나 머리를 뜻하는 아르케라는 단어와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그릭 이 아고라는 단어가 합하여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조어입니다. 조어. 그래서 이 단어는 앞에서 인도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번역을 그냥 임금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개혁성서는 임금이라고 번역을 했고 NIV 성경은 프린스라고 번역을 했고 NRSV 영어 번역은 파이오니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선구자, 예수께서는 개척자라는 말입니다. 전혀 길이 없는 곳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주는 개척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서 개척자라고 선포했을 때 예수께서는 어느 분야의 개척자입니까? 이 개척자라는 게 분야가 많지요. 바이올로지 계통의 개척자, 뭐 그 현대 물리학의 개척자, 뭐 아버지 이런 분들이 또 있고 어떤 분야의 개척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야의 개척자라는 말입니까? 주님은 세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그는 생명의 개척자입니다. 또한 그는 구원의 개척자입니다. 동시에 그는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과 구원과 믿음의 선구자 개척자입니다. 생명, 구원, 믿음 얼마나 좋은 단어들입니까? 자, 주님이 생명의 개척자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흙으로 창조된 인생들은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 안에 갈물이 된 이 자원이 다 소진할 때까지 얼마 동안 땅에서 숨쉬며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창조될 때부터 장구한 세월을 사는 즉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인생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있는 이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지만은 인간이 흙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생들을 불멸의 존재로 바꾸어 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이십니다. 그도 육체에 계실 동안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불멸이 뭐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뭐요? 부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빌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불멸의 생명을 가진 첫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불멸 생명의 선구자, 개척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께서 가신 불멸의 생명을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성서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이 구원의 개척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고 고대했던 구원이 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구원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구원은 다름 아니라 저 열려져 있는 천국문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 가운데 매여 신음하면서 일생 동안 살다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맞아야 마땅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죄사함의 기쁨을 주셨고 불멸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매불망 꿈꾸던 그 복락을 누리는 세대들입니다. 우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 구원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땅 위에 살아 숨쉬는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열어두신 저 열려진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믿음의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약시대의 이 믿음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어둡고 흐릿하게 보이는 믿음 대신에 선명하고 밝게 확실하게 보이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상이 흐리게 보이면 보기에 어떻던가요? 심히 짜증이 납니다. 이 사진이나 동영상은 해상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마음이 나지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믿음은 흐릿한 영상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저화질 영상. 신약시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믿음은 선명한 형상, 뭐지요? 고화질 영상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오늘 이 세대의 기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 주님 자신이 사용한 것보다 큰 일도 이 땅 위에 행할 수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많이 하셨잖아요.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풍랑 있는 갈릴 바다 걸어가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 먹이셨고 죽은 자를 아이고 하늘에서 메시지 왔네. 그리고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12살 난 야이로의 딸. 그다음에 그 부자 청년도 살렸고 또 나사로도 살렸고 말입니다. 주님이 믿음 가지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예수 공동체 안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가요? 그런 모든 기적들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믿음 밖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런 일들은 기적이지만은 믿음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일들은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이런 기적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우리 다리 밑에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 땅 위에 이런 기적들을 풍요하게 우리의 삶에 누리면서 저 천국 들어가야 할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개척하신 그 믿음은 구약시대의 그 믿음과 연장성상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개척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예수는 신약시대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믿음을 완성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탄식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그 믿음 때문에 찾아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 인생의 견고한 토대, sure foundation이 됩니다. 사도들이 목소리 높여 산헤드린 공의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 즉 개척자와 구주, 세이비어 로드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는 나의 임금, 나의 구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높으셨는가? 나 같은 죄인이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 얻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갈보리산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너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 무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 무리들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모두 예수의 증인되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증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논증하는 학자, 스칼라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되고 들었던 것을 들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 증언을 바탕으로 변호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변호사라 부릅니다. 우리는 변호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로 부름을 받자면 뭐 해야 돼요? 요 신학교 들어가서 10년, 20년 신학 공부해야 변증가가 됩니다. 사도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의 증인이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들처럼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고 세력이고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들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인격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를 점하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속성도 가지고 계시기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셨지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주 예수께 순종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증거를 마음에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바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과 구원과 믿음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개척자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도 우리 주님 예수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에 대한 증인은 예수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친히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기울이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다시 사셨다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세상 남아있는 세월 동안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이웃들에게 목소리 높이 외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머리 숙여 말없이 1분 동안 말없이 기도하겠습니다.